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 회담이 오늘 본격 개시됩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오늘 시리아 정부 협상 대표단과 먼저 공식 첫 회담을 갖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이 회담 결과를 토대로 반정부 협상 대표단과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리아의 내전 사태를 끝내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마련된 이번 평화회담은 갈등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 간 직접 대면 방식이 아닌 유엔의 간접 중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시리아 정부 측과의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등 시리아 지원 그룹에 속한 나라들의 협상 기간 중 휴전 논의도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ISIL 대응 방안을 위한 20개국 장관급 회담 개막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리비아와 이라크의 안정화를 좀 더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ISIL이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진 리비아를 장악할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통합정부에 대한 합의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지난해 5월 이후 ISIL의 중간급 또는 고위급 인사 90여 명을 사살하고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을 거의 장악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어제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경제, 정치, 문화관계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과거 냉전 시대의 잔재를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991년 이래 미국에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도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상업, 금융 금지 조치가 국가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유럽에 입국한 미성년 난민 만여 명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실패했다고 유럽연합경찰 유로폴이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도널드 유로폴 국장은 어제 이 같은 규모는 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난민 문제를 다뤄온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최소치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국장은 이에 따라 아동 착취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들의 주요 정착지 가운데 하나인 스웨덴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6년간 망명 신청을 한 5만 5천 명의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들 가운데 1,900명이 사라졌다는 이민국 통계 자료를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앞서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인 Save the Children은 지난해 보호자 없이 2만 6천 명의 미성년자들이 유럽에 유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인신매매와 성착취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제 처음 실시된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실시된 아이오와주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크루즈 후보는 득표율 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자신의 승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아이오와주를 넘어 전국 각지 용감한 보수주의자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국 단위 지지도에서 선두를 지켜온 트럼프 후보는 크루즈 후보의 3.5%가량 뒤졌습니다. 3위는 마르코 루비오 후보로 23%의 지지로 트럼프 후보의 1% 뒤졌습니다. 민주당은 99% 개표 상황에서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에 불과 0.4% 차이로 앞서며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자신은 변변한 정치 조직이나 자금, 인지도도 없는 상황에서 현 상황까지 왔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다음 경선은 오는 9일 뉴햄프셔주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예비선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미국 내 사드 배치안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을 고립이 아니라 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며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If you give me an invitation, I'll get on the next plane to North Korea.
북한은 자유 경제 자유 지수에서 22년째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드 논란을 부추겨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기도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며 압박해보려는 미국의 책동을 강 건너 불보듯 방치할 나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보다 하루 전인 30일에도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다그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고조시켜온 주범은 미국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국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며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잇따라 비난하는 것은 핵 이슈를 사드 이슈로 전환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미, 한, 일대, 북, 중, 러의 대결 구도를 이끌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김홍규 아주대 교수입니다.
북한은 제4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대북 제재 국면을 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구도로 국면 전환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이 갈등을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북한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도 북한의 비난은 사드 자체의 위협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중국과의 전략적 이해를 부각시킴으로써 북중관계를 복원하고 대외 고립을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사실상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최근 들어 사드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데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달 26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한중 간 신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2일 서울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 결정은 앞으로 러시아의 대외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고 이런 결정이 한러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견제와 압박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북한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미일에서 좀 더 발언을 조심하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달라지지 않죠. 북한의 비핵화지만 중국과 좀 더 대화를 해가지고 전략적인 이해를 좀 더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아주대 교수도 중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미중 간 전략 게임에서 미국의 편승한 전략을 굳혔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도 이런 국면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청와대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두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 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으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사실상 공론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네, 적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 속도, 크기, 또 성능에 따라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상승과 중간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탐지에서 요격까지 매우 정교하고 또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는데요. 미국은 우주와 지상, 해상에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명령과 통제, 또 전투 운영, 원활한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전략사령부, 북부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 다양한 사령부와 관련 기관이 작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국 공군은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또 영국, 또 그린랜드의 각각 기존의 성능을 개량한 조기 경보 레이더 UEWR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조기 경보 기능과 추적, 목표물을 분석해 데이터를 공군에 보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서부 알래스카주에 있는 커브라 데인 레이더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뿐 아니라 또 먼 거리의 소형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이동은 느리지만 작전 능력이 매우 탁월한 대형 석유 수치선 모양의 해상 X밴드 레이더, 그리고 두 개의 정찰 위성을 가동해 탐지하는 우주 추적 감시 시스템, 또 이지스 전투함에 장착된 스파이원 레이더 등이 있습니다.
네, ANTPY-2 X밴드 레이더는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주목을 받았던 레이더 아닌가요?
맞습니다. 별도 혹은 사드와 함께 가동되는 레이더로 탐지 능력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레이더는 전방 전계와 종말 단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특히 전방 전계 레이더는 조기에 미사일을 탐지해서 매우 정밀한 정보를 본부에 제공합니다. 또 복수의 센서가 탐지 영역을 크게 넓혀서 전투 공간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적의 교란 능력까지 아주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1200km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ANTPY-2는 미군이 가장 신뢰하는 최근의 레이더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탐지 기술과 관련해서 계속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죠?
예,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웹사이트에서 신기술이 도입된 여러 장비를 개발 또는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사 단계에서 포착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요격 후 잔해로 인한 타격 등 2차 피해를 크게 줄일 뿐 아니라 다음 단계 미사일 방어에도 탐지 시간을 벌고 또 정교하게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란 게 미군의 설명입니다. 특히 무인기와 우주에 기반을 둔 센서 보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미사일 발사 순간을 바로 포착해 지상기지에 정보를 보내거나 직접 요격할지 할 수 있는 무인기 글로벌 호크가 그 중에 하나고, 또 레이저로 직접 타격하는 것 역시 이제 실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로벌 호크는 이미 실전 배치됐고요. 한국과 일본은 이 글로벌 호크 구입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네. 탐지와 추적뿐 아니라 직접 요격하는 체제가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지상과 해상, 우주 요격 체계를 모두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은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가 대표적인데요. 이지스 전투함들이 해상에서 순찰하면서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특히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정보를 주고받고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알래스카주의 포트 그릴리 기지와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 또 다른 지상발사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이 사드의 화력 통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죠.
그런 능력을 갖춘 이지스 전투함이 미국에 몇 척이나 됩니까?
미 해군에 따르면 이지스 무기 체계를 갖춘 전투함은 1월 현재 총 84척입니다. 순양함이 22척이고요. 구축함이 62척입니다. 미국 해군은 이런 이지스 전투함이 탄도미사일과 대공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사일 방어국은 2014년 말 현재 5척의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28척 등 총 33척이 이런 동시 전투 능력을 갖췄고, 이 가운데 16척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장거리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강화한 SM-3 블록2A를 일본과 개발 중인데,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2018년에 현장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지상 요격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상 발사 중간 단계 방어 체계와 최신 하층 지상 방어 요격 체계인 그 Patriot 3, 그리고 또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드가 대표적입니다.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계는 우주 공간에서 적의 중장거리와 장거리,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인데요. 지상에서 대기권 밖으로 발사된 요격기에서 다시 분리된 타격체가 적의 미사일과 충돌하는 방식입니다. 미군은 이를 기존의 30개에서 44개로 늘려서 서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의 기지에 배치하는 계획을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미 장성들은 최근 연설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 육군의 주력 무기인 패트리엇 3, 패트리엇 3는 어떻습니까?
네, 이 패트리엇 3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층 지상 방어 요격 체계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크루즈미사일, 적의 전투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특히 정밀 레이더를 통해 100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식별해 타격할 뿐 아니라 이동식 배치가 가능해서 다양한 작전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미군은 하층 방어인 패트리어3와 사드를 통해서 지상에서 겹겹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죠.
네, 사드는 어떤 위력이 있습니까?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게다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고요. 방어 범위가 훨씬 다른 체계보다도 넓습니다. 한두 소시 정도만을 방어할 수 있는 이 패트리어3와는 달리 지역 광활한 전체를 다 방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적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어서 비대칭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는 최고의 무기체계라는 게 미군 측 설명입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돼서 비대칭 무기 개발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군 관계자들은 이 탐지가 어려운 이동식 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 체계가 바로 사드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특히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두를 직접 맞춰서 파괴하기 때문에 대량 살상 무기가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파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고 미사일 방어국은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관 기자와 함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핵실험을 한 북한을 소외시키는 대신 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초청만 받는다면 북한행 다음 비행기라도 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you give me an invitation, I'll get on a plane, the next plane to North Korea.
지난달 25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 회의에 참석 중인 제르보 사무총장은 31일 인뎁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자들과 만날 때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가입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ve talked to the Korean about North Korean about this. And when I talk to the North Korean, I talk about how can they join the CTBT.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번 국제 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거듭 상기시키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중요성과 비준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여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Despite its fourth announced nuclear test, engagement in North Korea should not be seen as out of reach.
제르보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이번 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열릴 수 있다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그런 관여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소외시키는 대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한 채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핵 정책이 김정일 때보다 과감하고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김정은 체제 핵정책이 과거 김정일 때보다 훨씬 과감하고 공세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정책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던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핵 보유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고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김정은이 훨씬 더 과감하고 국제사회 이런 거 중국이고 이런 걸 신경을 덜 쓰고 더 리스크 테이킹을 과감하게 하는 거죠. 김정일보다는 더 위험합니다.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아예 핵 경제 병진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이미 다 공식적으로 커미트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핵 능력이 증강될수록 그 사람들의 입장은 더 강화되는 거죠. 더 굳어지는 거고.
실제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비핵화 대화는 거부한 채 핵 능력 강화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집권 직후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데 이어 이듬해 새로운 국정 목표로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핵 보유에 대한 법제화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현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켜 나갈 때 대한 주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전옥현 전 한국국가정보원 제1차장입니다.
김정은의 체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뭘 이렇게 점수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체제 위기 조정을 통해서 체제 결속력을 높이는 것과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럼 이제 핵무장을 완성시키고 자유력을 갖췄다라고 자기가 헌법에 명시한 핵 경제 병진을 성공했다라고 북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성공 안 해도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선전하기가.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운이라는 자신들의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스스로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실제 핵 보유국 법령에서 자신들의 핵무기는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 억지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사용에 관한 최종 명령권자와 공격 대상까지 명시하고 핵무력 중심의 전략전술 완성을 강조함으로써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 법제화 작업과 함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향상에도 주력해왔습니다. 2013년 병진노선에 따라 6년 전 6자회담 합의로 불능화했던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한 북한은 이후 지난 4년간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지난달 7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의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국회 국방위 보고입니다.
원자폭탄보다 100배 내지 1000배의 파괴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네 번째까지 핵실험을 했는데 핵무기의 어떤 성능을 고도화한다든지 소형화한다든지 하는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북한이 SLBM의 성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북한이 약 4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방부가 9.19 공동성명 발표 이듬해인 2006년에 추정한 30여 킬로그램보다 10킬로그램가량 늘어난 겁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또 북한이 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농축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전략군을 설치해 비대칭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고 한국의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를 최우선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한국통일연구원장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게 살듯이요. 핵 보유를 하는 나라는 핵실험을 계속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발전시키고 성능을 테스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위 핵군사력 운용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핵실험을 해야 돼요. 북한이 그 강대국들처럼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해서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무기 관리, 성능 점검 또 개발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할 겁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조직, 시설 등 모든 기반을 갖추고 있는 셈이라며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군축회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실제 4차 핵실험 이후 연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러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네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며 강력한 핵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금년도 외교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6자회담 틀 내 5자 간 공조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일, 한일 중, 한미 중등 삼각협력도 창의적으로 활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6자회담 한국 추수석 대표로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조치를 담은 1.13과 13 합의를 이끌어냈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 갖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 핵 문제에 기울인 단호한 의지와 노력을 북핵 문제에도 보여야 한다고 천 전 수석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오늘 평양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고위 관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 대표의 방북은 특히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비공개리에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한 뒤 이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우다웨이 대표가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토대로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김괴관 제1부상과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부상 등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한의 6자회담 차석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 담당 부국장도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가 지난주 베이징에서 만났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은 후속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 측 대화상대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28일과 29일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Kim was in Beijing January 28th and 29th to meet with his counterparts and follow up.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성김 특별 대표의 방중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이뤄진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연합뉴스는 베이징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성김 특별대표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김 대표와 우 대표가 어떻게 하면 현재 국면을 피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담을 했다며 접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김 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북한의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국장도 머물고 있었지만 양측 사이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 채널로 불리는 북한의 UN 대표부 주재 외교관도 지난주 초 비정부기구 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과 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입니다. 북한은 22년째 경제 자유에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내 경제적 자유가 세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과 경제전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1일 발표한 2016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78개 나라 가운데 17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자유지수를 조사해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1995년 이래 2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2.3점에 그쳤습니다. 반면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 지수는 60.7점, 또 북한이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의 평균은 59점이었습니다. 경제 자유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4개 항목에서 경제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의 정도를 측정해서 매겨집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헤리티지 재단 측은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민주주의, 그리고 빈곤퇴치 등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가치와 경제자유지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관련 총평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법치주의 부분에서 뇌물이 북한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고 중앙정부와 노동당 그리고 군대가 외화벌이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개입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세금 체제가 없고 나라의 자원이 국방 부문에 쏠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 밖에 규제의 효율성 면에서는 중국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는 북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경제 각 부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관리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시장 개방 부문에서 북한 경제가 국제경제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 몇몇 북한 내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중국령 홍콩이 88.6점으로 22년 연속 경제적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뽑혔습니다.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그리고 호주가 순서대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11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27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각각 144위와 1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쿠바는 점수가 29.8점으로 북한 다음으로 경제 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독한 자기 도착증에 빠져 있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공포 통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행태는 실패한 지도자들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독재 정치 심리 전문가인 파타리 모가담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최근 독재에서 민주주의 전환을 다룬 새 책 민주주의 심리학을 펴냈습니다. 2년 전 세계 독재자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 독재의 심리학으로 관심을 모았던 모가담 교수는 이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에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어도 10년 이상 가혹한 독재 통치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suspect that for the next at least 10 years this is going to continue in North Korea.
김 제1위원장은 나이가 여전히 너무 어리고 권력은 계속 불안하며 경제 기반이 강력하지 못해 중국에 의존하는 취약한 처지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독재 통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모가담 교수는 이는 국제사회의 극악한 독재 정권들이 공통적으로 밟았던 전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악한 독재 권력은 정권 유지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세한 반대 움직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불복종 행위에 대해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가담 교수는 북한 정권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위협하는 것 역시 극단적인 역대 독재 정권들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re is a cycle. The cycle is the leader creating tension and conflict.
극단적인 독재 정권은 주기적으로 긴장과 분쟁 국면을 유발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충성을 유도하는 수법을 전형적으로 구사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보이면 역적과 배신자, 친미주의자로 낙인 찍어 가혹하게 처벌하는 북한의 행태는 옛소련이나 이란 등 독재 국가에서 항상 있어왔던 일이라고 모가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극도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권모술수에 매우 능한 독재자들의 공통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e is extremely narcissistic and very Machiavellian. He has all the major traits that dictators have.
지도자 김정은의 정책과 행동이 비이성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병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권력에 극도로 굶주린 자기 도취에 빠진 인물임이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 정부는 김 제1위원장의 즉흥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성격이 자칫 정책적 오판을 야기해 한반도 안정에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모가담 교수는 이런 어린 독재자의 자기 도취적 행태는 불행히도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남한 국민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감성지능 2.0의 저자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트라비스 브래드베리 박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실패한 지도자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브래드베리 박사는 지난 31일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에 김정은으로부터의 5가지 중요한 지도력 교훈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감성지능이 뛰어난 지도자들은 영웅과 위대한 지도자들 뿐 아니라 그릇된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을 분석한 겁니다. 브래드베리 박사는 심약한 지도자는 강력한 지도자들과 달리 사소한 것도 위협으로 간주해 짓누른다면서 김 제1위원장이 70명 이상의 고위 간부를 처형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브래드베리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이런 과도한 권력 행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의 표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공포 정치 때문에 많은 간부들이 그 앞에서 면정복배하겠지만 이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의무 때문이며 북한인들은 그가 성격 결함이 있고 자제력이 없으며 자신감도 전혀 없는 지도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드베리 박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행태를 볼 때 북한 정권은 앞으로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게 자신의 예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2015 회계연도에 승인한 대북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출은 60%에 불과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5 회계연도에 약 1,100만 달러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 회계 연도인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미국의 대북 수출 승인 건수는 모두 18건, 총액은 1,121만 9,607달러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건이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무려 약 700만 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 소비재가 13건, 총액 1,091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보 보안 장치 품목 4건, 4만 1,720달러, 전자제품 부품 품목 2건, 약 8,128달러 순이었습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25만 8,300달러치의 군사용 전자제품에 대한 한 건의 수출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보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해당 제품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상무부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실제로 수출이 이뤄진 건 승인액의 약 60% 수준인 661만 달러였고 나머지 40%는 수출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수출 승인액은 지난 2011 회계 연도에 사상 최대치인 3,8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대북 지원이 크게 줄면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1,400만 달러와 400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사치품을 비롯해 무기 관련 물품, 대량 살상무기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선 수출과 재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담요와 신발, 난방유 등 북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도적 물품과 농산품과 의료 장비는 일반적으로 상무부의 승인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인 부부가 한국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 will miss you so much. Have a safe trip.
지난달 28일 워싱턴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모임에서 소개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 부산의 탈북자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 학생들이 미국을 방문 중인 미국인 선생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장대현 학교는 한국의 정규 학교 과정에 적응이 어려운 탈북 청소년을 위해 지난 2013년 11월 설립돼 정식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입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의장은 영상 속의 탈북 청소년들이 그리워하는 미국인 교사 두 명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25년을 기독교 목회자로 살아온 58세 미국인 남성 루이 갈로 씨와 그의 아내인 57세 전직이 교사였던 리사 갈로 씨입니다. 갈로 씨 부부는 이 모임에서 장대현 학교와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2년 전 북한 문제와 탈북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북한 자유연합 수전 숄티 의장에게 밝혔고 숄티 의장을 통해 장대현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행과 무급봉사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했지만 마음에 끌림이 있어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And we went to Korea and we went to the school. We met Pastor Lim and the students and immediately we knew that this is what we were supposed to do.
지난 2014년 10월 장대현 학교를 처음 방문하는 순간 이곳이 자신들의 사역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긴데요. 갈로 씨 부부는 이 학교의 처음이자 유일한 원어민 영어 교사입니다. 이들은 영어와 성경 등을 가르쳤지만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학생들을 마음으로 입양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로시 부부는 장대현 학교에서 지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무급 교사로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영어를 가르쳤고 방과 후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주말에는 10대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We work 5 days a week and we have either 2 or 3 periods that we teach different levels every day. And then
두 사람은 정규 수업 외에 자신들이 고안한 교육 방법을 병행했는데요. 가상으로 시장을 차려놓고 달러화로 미국의 시장 경제를 가르치고 성탄절, 추수감사절, 할로윈 등 미국의 공휴일과 전통 음식을 영화 등 자료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루이 씨는 학생들이 매우 재미있어 했고 특히 명절 전통 음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Oh yeah, very very interesting. Oh, they're, and they're always asking us, so what kind of food are you eating for the holidays?
Like our Thanksgiving, we did a whole lesson.
루이 씨는 학생들의 심신 회복을 돕는 일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탈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학생이 있었고 영양실조로 16살 나이에 겨우 영구치가 나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을 매우 잘 따랐고 배우려는 의욕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이 씨는 수업 분위기를 흥미롭게 만들고 아이들이 긴장감을 풀도록 하는 데 주력했고 아내는 학생들의 학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내 리사 씨는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지난해 성탄 연극을 떠올렸는데요. 18명의 학생들에게 연극에 필요한 옷을 구해 만들어 입혔고 무엇보다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영어로 더듬더듬 성탄 연극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로시 부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아이들에게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n the beginning, when we arrived, there were some students who we couldn't even make eye contact. And we would try to teach them and they had their head down.
변한 것은 북한에서 악마로 들었던 미국인을 처음엔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일 사진을 찍어 보내고 문자를 할 만큼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어 실력도 달라진 것 중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고향에 대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8월 중국 여행 당시 백두산에 올랐는데 학생들이 북한 땅을 바라보며 서글피 울며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갈로시 부부는 두 달여간의 휴식을 마치고 이번 달에 한국에 돌아갑니다. 탈북 청소년 학생들을 미국에 데려오고 싶다는 두 사람은 이들이 미국에서 미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람과 세상을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루이 씨는 매일 학생들과 북한의 붕괴를 위해 기도한다며 그것이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로시 부부는 자신들의 모습이 1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라며 학생들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Number one is I can't wait to get back to see you because we miss you terribly and we're so grateful for the pictures and the.
I'm here in America, but my heart is with you and I think of you every day and I really do miss you and I'm so proud that I get to.
두 사람은 북한 내 청소년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e care very deeply about you. That's why we're doing even what we're doing. And we pray for you every day. And we pray that someday you too can know.
북한 청소년들을 매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고 자신이 만난 학생들을 통해 북한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고 있다며 통일의 그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배우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국제사회가 소두증을 일으키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위기 상황을 선포했는데요. 한국 보건당국도 여기에 대한 반응을 내놓았군요. 오늘은 먼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카 바이러스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한국 보건당국이 설명회 형식으로 기자들을 만나려 했다가 이 세계보건기구가 위기 상황을 선언하면서 조금 더 진지한 형식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네.
내용은 아직 한국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모기의 활동이 없는 겨울철인 만큼 지금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유지하고 대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관심 단계이기는 하지만 한국도 지카 바이러스에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인원이 1년에 4만 명에 가깝습니다.
네.
댕기열과 함께 또 지카 바이러스 위험국이 된 그 태국 170만 명이 들어오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입국하는 사람이 연간 40만 명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 의해서 전파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을 다녀온 항공기나 선박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 정부는 최근 이 국제적인 이슈가 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최근에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을 했고 의료기관의 신고와 대응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건의 의심 사례 신고가 있어서 3건은 괜찮다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2건은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한국의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임신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연기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행을 다녀왔다면 산전검사를 충실히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해당 지역을 다녀와야 한다면 모기 퇴치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밝은색 긴팔 옷을 입어야 한다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귀국 후에 한 달간 헌혈을 금지할 것, 성접촉 제한하고 임신을 피할 것도 함께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이었군요.
네네.
네, 대통령의 생일은 특별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대통령의 생일 관련 소식도 많다는데 그중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1952년 2월 2일생입니다. 오늘이 6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뭐 북한에서야 역대 지도자들의 생일을 태양절, 뭐 광명성절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한국은 뭐 보통의 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대신 미역국을 먹는 전통이 있는 만큼 가까운 사람들과 생일 식사를 하는 정도인데요.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은 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평소와 똑같은 일정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생일날 축하하는 중국에서 전해온 선물이 화제다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박 대통령의 생일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 충칭시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도화지에 한글로 쓴 축하글과 또 직접 만든 방향제를 선물했다는데요. 이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우방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회원이 2만 3천 명이나 된다는 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모임 근해연맹이 보낸 화보집과 달력 선물입니다.
네.
사실 오늘이 박 대통령의 생일이라는 것도 이 근해연맹의 선물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람들도 아 대통령의 생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예, 근해연맹 2013년 7월에 인터넷 팬클럽으로 발족한 단체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인 웨이보와 신화의 계정을 갖고 있다는데 대통령 한국 대통령의 생일날 선물을 보내온 중국인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좋아하는 중국 팬클럽이 한국 청와대로 보낸 생일 선물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해 대통령이 활동했던 모습을 월별 사진으로 분류해놓은 화보집이 있습니다. 64쪽 분량이고요.
네.
역시 대통령의 사진으로 만든 그 책상 위에 올리는 탁상 달력이 왔습니다. 생일 축하 편지도 있고요. 아주 재밌게 만화 형식으로 그린 캐리커처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자작시도 있습니다.
네.
생일 축하 메시지도 있다는데 이 화보집 속에는 회원 50여 명이 박 대통령이 쓴 책을 들고 촬영한 사진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그 박 대통령의 생일 기념 선물은 지난해도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박 대통령 이들의 선물에 대해서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선물과 관심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이 페이스북 소식은 그 중국인들의 그 팬클럽 근혜 연맹의 온라인 계정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축하 이미지 또 축하 글들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도 박 대통령의 팬클럽이 있습니까?
네. 이 중국 근혜 연맹의 활동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비슷한 이름의 팬클럽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 네.
근혜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는 회원이 8만 명입니다. 역시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서 오늘 축하 성명을 냈고요. 회원들의 축하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쓰는 돈이 평균 2억 7천만 원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2억 7천만 원이면 미화로 얼마나 됩니까?
22만 3,300 달러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3억 가까이는 있어야 한국 돈으로 3억 가까이는 있어야 평균 정도 수준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은 그 웨딩 전문 기업이 최근 2년간 결혼한 신혼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자금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지난해보다 15% 정도 올라서 2,600만 원, 미화로는 2만 1,500달러 정도가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하는데 든다는 22만 3,300달러, 이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는 건가요?
가장 큰 부분은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네.
1억 9,174만 원, 미화로 15만 8,500달러가 되고요. 이 결혼 비용의 70% 정도가 바로 집 마련에 쓰이는 겁니다. 예식장 비용이 17,000달러, 예물이나 예단, 혼수, 신혼여행을 하는데 48,000달러. 한국에서는 스드메라고 합니다. 그 스튜디오 그 웨딩 촬영, 드레스를 입는 것, 그다음에 얼굴 화장하는 메이크업 비용, 이 스드메 비용으로 2만 달러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용을 과연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결혼하는 당사자가 자산이 좀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부모가 지원을 하거나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앞으로 이제 자녀를 키워서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는 이 부모들은 입이 딱 벌어진다, 씁쓸하다 이런 반응을 많이 내놨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2억 7천만 원, 이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10년치 월급을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결혼 당사자들의 등골이 휘는 결혼식 문화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13살 이상 한국 인구 4명 중 3명이 이런 결혼식 문화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한다든지 혼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결혼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반세기 만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민족 동맹 대표인 아웅산 수치 여사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